벌써 이렇게 한 주가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내일 짜투리 시간을 책임진 강사입니다. 대신 3주 계속 끝부분에서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지난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죠? 참 아주 본질적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기억을 좀 떠올려 볼까요? 자, 1번 띄워주세요. 1번. 자, 첫날 기도의 1층을 잘 지읍시다. 1층이 일단 지어지면 그 위에 2층, 3층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층도 짓지 않고 2층, 3층을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혹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층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기도, 우리 삶의 가장 그 베이직한 단면이 기도입니다. 기초죠. 자, 둘째 날은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둘째 날 아주 그 강사님 본인 표현대로 좀 무식한 제목같이 들려지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바와 같이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겠죠? 자, 따라서 할까요? 기도 많이 합시다. 뭐 기도의 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양이 보장돼야 질도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인데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따라서 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그 육체적인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관습을 따라서 그저 시간만 보내기를 하는 기도는 금방 지치고 또 공허하고 앉아있어도 뭘 했는지 잘 모르겠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3일 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특새 42차 주제가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한 온 땅이여 하나님을 뭐하랍니까? 예배하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채택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실질적인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그 뜻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섬긴다는 말이 사실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뭐니라? 증거니라.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몇 가지 실타래가 풀어지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요즘 금요 집회 시간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를 쭉 진행하고 있죠. 벌써 내일이면 20장 딱 중간에 머물게 되는데 출애굽기는 꽤 큰 책이에요. 모두 40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붙들게 된 실마리가 뭐냐면 그동안 이렇게 보지 못했던 사실 하나에 눈이 떠졌어요. 출애굽기라는 이 제목이 주는 그 아주 거대한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는 그저 구원을 얻은 이 팩트에 초점이 머물러 있거나 이게 전부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라는 책은 사실상 출애굽기는 딱 두 장에 걸친 스토리밖에 없어요. 14장, 15장입니다. 딱 두 장 외에는 출애굽기에 대한 팩트적 기록이 없어요. 나머진 전부 출애굽과는 조금 거리가 먼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 2장은 서론이라고 치자면 3장서부터 12장까지는 전부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14장, 15장, 16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4장, 15장 이 두 장에 걸친 홍해를 건너서 이들이 드디어 탈출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광경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장서부터는 출애굽과는 조금 거리가 먼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른 이야기의 전부가 사실은 예배 준비예요. 성경 구조를 잘 보세요. 16장서부터 40장까지는 전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준비하고 전부 이 얘기예요. 이 구조를 보다가 제가 놀랬던 것이 출애굽기라는 책이 단순히 애굽의 그 고통의 역사를 끊어내고 출애굽한 탈출기가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그 탈출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구나. 하나님을.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 생활하던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목적은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예배케 하기 위함이라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거 예배라는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원되어야 될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느 정도 생활했는지는 기간은 아시죠? 4대에 걸쳐 430년을 지낸 것이 정설입니다. 자, 그런데 제 질문은 연수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 430년 동안 이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딱 갖추어진 예배 생활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몇 분이 그래도 표시를 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나머진 뭐예요? 거의 안 한 게 맞습니다. 자, 제가 몇 군데 본문을 여러분들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띄워주실까요? 자, 이 장례가 요셉의 총리 아버지가 죽었을 때, 총리의 아버지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죽었을 때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렀는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여러분, 향 재료를 넣는데 며칠씩 걸렸어요? 40일이 걸렸어요. 장례 오래 하죠? 네. 그러면 이 장례법은 애굽식이겠습니까? 유대식이겠습니까? 애굽식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장례라는 것은 그 나라 그 민족에게는 모든 문화와 세계관과 가치관이 가장 잘 응집된 예식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장례 문화는 항상 전통과 뿌리를 가지고 지켜내도록 되어 있는 게 장례 문화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천 년이 흘러도 각 민족이 지키는 장례 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총리 재직 시절이면 아직 이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지 100년도 안 됐을 무렵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애굽에서 거주하다가 소천을 하니까 장례를 어느 나라식으로 했어요? 애굽식으로 했어요. 자, 또 한 군데 볼까요? 26절을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이제 아들이 죽었어요. 이때는 세월이 좀 더 흘렀겠죠? 예. 야곱이 죽고 나서 54년을 더 살았으니까 한 54년쯤 더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죽었는데도 그 장례 절차는 어느 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애굽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1,200년을 산 게 아니라 애굽에서 몇 년을 지냈어요? 400년을 지냈어요. 최소한 잡아서. 그러면 이들의 세계관, 가치관, 신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이 남아있을까요?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거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아버지가 제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대구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병원에 도착하니까 저를 장남이요 종손이라고 저 명동 성모병원에 그때 병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영안실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들어서는데 막 고성이 들리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상황도 그렇고 겁도 나고 뭐 때문에 싸우나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아버님이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때문에 친척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저희 집안은 아주 봉건주의의 본산입니다. 경상북도 영주. 그 어떤 동네인지 알죠? 지금도 엠 하는 동네예요. 거기에 종손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때 이제 일부 좀 깨인 분들이 아직 상주도 저렇게 어리고 어느 세월에 자라서 아버지 묘를 돌보냐. 그냥 묘 남기지 말고 화장하자. 요즘은 화장이 많이 보편화됐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장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나 어쩔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화장들을 하곤 했습니다. 웬만해서 화장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친척들끼리. 그때 뭐 어머님도 29살 때니까 뭐 낄 형편도 안 되고. 결국은 절충을 했어요. 화장을 해서 분고를 해가지고 박스에 담아서 경상북도 영주 선산에 매장을 했어요. 이렇게 절충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장례 문화는 그 집안의 가치관과 전통과 세계관과 그 사후관 이 모든 게 녹아진 문화에 응집된 예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케이스와 야곱의 케이스를 볼 때 이들은 이런 사례를 근거로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기록도 없고 안 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 이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언약을 따라 불러내야 되는데 왜 불러낸다고요? 그냥 힘들겠구나 해서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이들을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예배의 원형과 예배의 기억을 복원토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지금 불러낸다고요. 출애굽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 단계가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다음 절 자, 이 한 절만 읽읍시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에 잃어버린 원형을 기억해내게 하고 복원해내기 위해서 첫 번째 삶의 조치가 뭐냐 하면 정확하게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혼 속의 삶의 환경에 곰핍을 주시고 절망을 주시고 탄식을 주셔서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히브리 노예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애굽을 떠나자마자 훈련받은 게 뭔지 아세요? 부르짖는 연습이에요. 잘 보세요. 도도히 흐르는 홍해 앞에 그들은 울부짖었어요. 기억나시죠? 또 홍해를 건너서 떡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죽일 듯 달려들어 모세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세! 하늘을 찌를 듯 고소와 고발이 터집니다. 또 반석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일관된 백성들의 태도가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들의 저 뿌리 깊은 심장 근본에 뭘 지금 회복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예배의 기억과 원형을 복원시키는 작업이에요. 저도 어릴 때는 어머님이 이북에서부터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셨던 분이니까 교회를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오랫동안 예배도 신앙생활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제가 고1 때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식구가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어디서 뭘 하는지조차 생사를 몰랐어요. 그렇게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다시 2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우연히 월세로 얻은, 그때는 사월세라 그랬죠. 그 표현을. 그 옥탑방이 교회하고 대문 한 3m 거리. 그러니까 가파른 산길, 언덕길인데 삼선교회라는 교회 맞은편 옥탑방에 사월세를 얻었어요. 거기서 저는 그때 학교를 못 다니고 뭐 학교 다닐 수가 없죠. 이 만리동 꼭에 인쇄소 공장에 공돌이 생활을 했어요. 이 만리동 꼭에 옛날에 광명인쇄소라는 아주 유명한 인쇄소가 있었습니다. 그 광명인쇄소는 왜 유명하냐 하면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내일 혁명날이면 혁명 삐라를 찍어야 되는데 누가 그 시대에 목숨 걸고 그런 불온한 삐라를 찍겠어요. 그러니까 광명인쇄소 들어가서 찍어. 이래가지고 대박난 인쇄소가 그 인쇄소예요. 그때부터 국정교과서니 다 밀어준 거예요. 거기다. 거기 이제 취직이 돼가지고 매일 기름 묻은 장갑을 끼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납통 들고 모든 교과서가 거기에 다 몰려오니까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불이 나게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공장 자체가. 거의 매일 철야를 했어요. 그럼 2시면 라면 하나에 밥 한 공기 말아 먹을 수 있는 쿠폰이 나오는데 그걸 먹고 일을 철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먹고 모아뒀다가 말일 날 격리과 가서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빨리 학교 복학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몇 번 이제 쓰러졌죠. 그러던 어느 한 날 몸이 쇳덩어리예요. 제가 하는 일이 매일 그 납통을 드는 일이었어요. 그때 짜부라져가지고 이 키가 안 큰 거예요. 저희 집 혈통이 그렇게 작은 혈통이 아니에요. 둘째만 봐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작은 키가 아니에요. 그게 결국 견디다 못해가지고 뭐 열이 나고 구토가 나고 그래서 처음으로 조퇴를 하고 벌벌벌 기어가지고 그 집을 올라가려고 산동네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그 맞은편 바로 3m 앞에 저희 집인데 제가 교회 계단 앞에서 그냥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 눈을 떠보니까 사람 웅성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그날이 수요 예배인데 제가 예배당 맨 뒷줄에 그냥 누워있더라고요.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가 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앉았는데 본의 아니게 중간에 빠져나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오랜만에 어릴 적 말고 오랜만에. 근데 그날따라 하얀 교복을 입은, 그때 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었잖아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또 회색 바지를 입은 고등학생들이 쭉 남녀가 서가지고 그 특송을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헌신예배 특송을. 뒤에 앉아있는데 기름때에 몸은 아프지 삐쩍 말라가지고 이런 몰골을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예배가 뭔지도 기도가 뭔지도 몰랐지만 그때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누군가에 빌었던 것 같아요. 빨리 복학을 좀 원한다고.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처절한 상황에 몰아넣어서 내 속에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예배의 허기와 그 예배의 원형을 복원시키고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학생들이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다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전부 교복을 벗었어요. 일주일 내내 입고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주일날에는 모두 자기 개성에 맞는 옷과 칼라로 사복을 입고 교회 오는 게 큰 낙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예요, 저. 네? 그 복학한 기쁨 때문에 주일날에도 이 교복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2년 만에 복학을 했는데. 그 돌아보면 그때 그 처절한 부르짖게 만드는 뭔지 모르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허기와 갈망이 내 속에 없었다면 그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목말라지고 사모되어졌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을 예배의 원형을 기억해 하고 회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내리신 조치가 뭐죠?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그 광야에 이들을 토해내서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계속 부르짖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최대의 위기 앞에 서게 됐죠. 먹고 있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위기를 건너왔는데 강력한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딱 앞에 버티고 모두를 죽이기가 덤벼드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싸우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전쟁인데 승리를 주세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출애굽기 17장을 띄우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오라.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처음으로 뭘 쌓았다고 되어 있죠? 예. 네. 제단을 쌓아요. 뭐가 드려진 거죠?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닛시. 닛시라는 말은 나의 깃발. 깃발. 이 깃발이라는 닛시라는 말의 그 어원적 원형을 보면 여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기적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배가 뭐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주인을 만나주시는 장소, 피조물을 만나주시는 장소, 피조물과 교제해 주시는 장소, 공간, 시간. 이게 뭐예요? 여호와 닛시. 이 첫 번째 깃발이 여기에 꽂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여정은 이들 속에 잊어버렸던, 잃어버렸던 예배의 기억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라 처절하고 속이 너덜너덜해지고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내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원형의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42차 특세 넷째 날, 이번 주 뿐만 아니라 3주의 주제가 뭡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를 예배하라.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뭡니까? 그냥 복음이 전파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어둠의 땅에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땅에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눈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영혼들에게 한 마음으로 한 고백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그런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에 왔을 때는 암울했고 답답했고 여기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열매가 날까? 수많은 의욕과 염려로 한 발 한 발 5년 6년 세월을 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딛었던 그 땅끝에 예배의 처소가 만들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일어나고, 그게 선교하는 우리 진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내가 먼저 그 예배에 감격이 없을 때 그런 감격이 흘러가고 되살아나고 전달될까요? 불가능한 거죠. 먼저 우리 3.1교회 온 성도들과 청년들은 다시 한번 지금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꺾여 있어요. 부러져 있어요. 파묻혀 있어요. 그 잃어버린 예배의 현장마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기적의 깃발이 백기처럼 펄럭이는 복원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내 삶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절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첫째, 애굽의 풍요입니다. 그것은 풍요 자체가 죄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애굽의 떡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절되어야 될 게 애굽의 신적인 문화입니다. 애굽의 신관이에요. 그래서 2장, 3장서부터 12장까지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바로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확인시키고 강조하고 각인시킨 게 뭡니까? 그들이 풍요를 위해서, 물질의 복을 위해서 그토록 신격화시켜 만들어놨던 수많은 우상들, 그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걸 겪어내면서 히브리 노예들이, 바로가, 특별히 애굽의 백성들이 뭘 확인했을까요? 어쨌든 저들의 신이 우리 모든 신들보다 세구나. 마지막 신이 뭡니까? 장자의 신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는 신의 아들이니까. 바로는 신이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박살을 내므로써 이 잃어버렸던 히브리 노예들의 기억 속에 예배의 기억을 복원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복원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밀어붙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붙들고 내 안에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예배의 기억을 복원하는 선교의 동력이 이 새벽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야 될, 밟아야 될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안수 기도가 있는데요. 혼자 기도할 수 없는 분들, 또 누군가에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나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나와서 또 안수기도 받으시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을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잃어버렸던 예배의 원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나아가야 될 42차 선교 온 땅끝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기적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제목을 놓고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